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저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입니다. 목요일 날 저녁에 아주 충격적인 두 가지 사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를 팔 자가 이곳에 있으리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2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을 누군가가 팔 사람이 있답니다. 그리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파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만,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식사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나입니까? 나는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내용으로만 볼 때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 구절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이 다 흩어지겠죠.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의 그 구절을 보면 이 구절이 마냥 부정적인 구절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구절만 인용하셨지만 이 구절 바로 다음에 그렇지만 양이 흩어지지만 그래도 그 양들 중에 3분의 1은 수많은 연단과 수많은 환난 가운데에도 그 시험을 다 통과하고 그 연단을 통과하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구절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제자들은 어쩌면 이 구절의 내용을 스가랴의 선지자의 내용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핍박이 앞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모든 양들이 흩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제자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는 몰랐겠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었을 때에는 베드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또 그 당시에 수많은 크리스천들도 그렇고 이 구절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하신 이유를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목자를 쳤기 때문에 모든 양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지만 이 흩어지는 것은 부정적인 흩어짐이 아니라 그래도 부활 이후에 믿음으로 또 한번 양들이 모일 것이다. 더 성숙하여 더 믿음의 백성으로 모일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왜? 목자를 쳤기 때문에 모든 양들이 흩어짐 같이 너희가 다 흩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를 믿어.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은 인간적인 두려움이 많이 있어 흩어졌을지 모르지만 나를 버렸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너희가 또 한번 믿음으로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처럼 살기 위하여 너희가 다시 모이게 될 것이라 나는 믿어.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하신 그러한 이유일 것입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러나 28절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사실은 제자들에게 있어 실패의 땅입니다. 예수님을 판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 이 예루살렘은 생각하기 싫은 장소입니다. 실패한 장소입니다. 절망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다고 하십니까? 갈릴리로.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가 있을 것이다. 갈릴리는 어떠한 곳입니까? 승리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복음을 나누었던 곳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눈 곳,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던 곳, 곳이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제자들에게는 갈릴리에 대해서 아주 좋은 추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순간 아, 갈릴리로 가서 또 한 번 그때 주님과 가장 좋았던 때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구나. 제자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주님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연단 가운데 또 한 번 믿음의 훈련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또 한 번 성숙하게 되시고 그리고 다시 한 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는 실패했지만 내가 어느 순간에는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때는 욕심도 있고 어느 때는 인간적인 그러한 감정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유혹에 넘어갔던 때도 있습니다. 죄를 지었던 때도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릴리에서 우리가 또 한번 주님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맛보지 않았습니까? 그때를 회복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돼도 갈 텐데요. 베드로는 성격이 참 어느 순간마다 앞서서 무언가를 하려다 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요. 또 베드로가 나서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멀리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확신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이라 할지라도 나 자신의 확신도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신앙은 나의 확신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 나의 어떠한 자신감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소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것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무슨 소신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확신을 가지고, 너희가 너희의 자신감을 가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에게 주어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인인데요. 우리 인간이 나 자신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요. 조그만한 유혹에도 우리가 쉽게 요동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요. 우리가 무슨 확신을 가지고 무슨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빛으로, 거짓이 난무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진리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들은 참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나의 것이 앞서는 사람들, 나의 달란트가 앞섭니다. 나의 은사가 앞섭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그런 나의 심성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나의 경험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력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품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항상 교회에 큰 어려움을 줍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것,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희생하는 것, 그것은 내가 완전히 죽을 때 가능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는 넘어지지 않을 줄 알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자기는 실패하지 않을 것처럼 그는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부인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다짐을 한 것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밤이 지나기 전에 세 번이나 연거포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만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 확신이면 일주일은 가야 되지 않습니까? 1년은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룻밤도 못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시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항상 인정하고 항상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는 것,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생각이 앞서면 안 됩니다. 나의 확신이 앞서면 안 됩니다. 나의 은사나 나의 달란트가 앞서면 안 됩니다. 나의 세상적인 조건이 앞서면 안 됩니다. 주님, 나는 완전히 철저히 죽겠습니다. 나는 철저하게 겸손하게 되겠습니다. 나는 완전히 낮아지겠습니다. 주님, 저는 겸손히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오니 제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순간순간마다 나의 확신을 의지할까 심히 두렵사오니 그리하여 나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부인할까 심히 두렵사오니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끝까지 겸손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이번에는 아주 힘주어서 또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다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응답도 안 하십니다. 응답 대신에 마가는 그 다음에 이제 부인하는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함께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있을 동안에 너희는 여기 있으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중에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시고 따로 기도를 지금 하러 가시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모습이 예전에 예수님의 모습, 항상 예수님은 당당했습니다. 확신에 차기셨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단호하셨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전혀 요동치 않으셨습니다. 그한 주님이 이 겟세마네에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33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마가는 지금 예수님의 그 표정을 마가의 언어로 지금 사용하고 있지만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을 직접 인용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마음에 지금 놀라시며 슬퍼하사 심히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바로 얼마 후에는 아주 치욕적인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더 치욕적인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실 것입니다. 이제 하루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임박한 그러한 시점에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대하시는 모습이 사뭇 우리 모든 인간과 비슷합니다. 심히 슬프고 심히 지금 죽게 되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 예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래도 그분은 신이신데 그래도 넉넉히 하나도 고통을 당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십자가를 지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혹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는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그러한 존재이십니다. 그분이 또 한 번 우리 가운데 이 죄 짐, 우리의 세상 죄를 지고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만큼 인간으로서 인성을 가진 분으로서 십자가 앞에서 이러한 고백을 할 정도일진데 예수님이 지셔야 될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 때문에 진 그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우리는 또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그 두려움은 누구의 몫이어야 됩니까? 그 아픔은 누구의 몫이며 그 고민은 누구의 몫이어야 됩니까? 죽게 될 만큼 고민해야 될 것, 이것은 누구의 몫이어야 됩니까? 바로 우리의 몫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몫을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제자들에게 중보를 요청하십니다. 참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십자가의 사명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대속제물로 죽어야 되는데 이 일이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 제자들이여 깨어 나를 위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36절에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두 파트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두 번째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니, 이것은 하라는 말씀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아주 상충되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회피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구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뒤에 있습니다. 주님,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시지만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제가 아버지의 원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오히려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파트에 강조하여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잔을 옮겨달라는 것이 내가 지금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주님,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저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십자가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옮겨달라고 한 것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육신의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미할 때 이 잔은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잔을 마심으로써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성삼위일체 삼위가 하나처럼 깊은 교제 가운데 친밀함 가운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내시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관계가 소원해지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셔야 되는 그러한 순간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가슴 아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한순간이라도 이 십자가에 몇 시간이지만 이 시간만이라도 지금 아버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 이것을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집니다. 주님, 저는 지금까지 영원토록 주님과 일체가 되어 하나로 교제하며 살았는데 이 진노로 말미암아 주님과 내가 지금 분리되어져야 되다니요. 이 방법밖에는 도저히 없는 것입니까?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지만 제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 일을 이루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겟세마네에서 이 기도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그 진노의 잔을 마시려 다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한번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한번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제자들이 지금 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습니다. 37절에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특별히 세 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콕 집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만은 버리지 않겠다라고 자기의 확신에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한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확신에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자신감이 넘친다 할지라도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번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기도하고 오셨는데도, 또 기도하고 오셨는데도, 세 번에 걸쳐 기도하고 오셨는데도 깨어있지 못합니다. 41절에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하는 건 줄 아십니까? 일이 닥쳐야 기도하는 것? 그것은 늦은 것입니다. 기도는 언제 해야 됩니까? 일이 닥치기 전에, 때가 되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전에 기도해야지만이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실까 심히 두렵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살아가다 막상 무슨 일이 닥치면 예수님께서 야 이제는 그만둬라, 이젠 다 됐다,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드릴까 심히 두렵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 전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이 생길 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우리가 그 전에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의 템포를 한 박자 빨리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이 닥친 다음에 우왕좌왕,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나? 내가 그때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내가 철회하며 기도하는 것, 여러분 늦을 수가 있습니다. 일이 닥치기 전에,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의 사명을 그때에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연단이 찾아오고 훈련이 찾아와도 넉넉히 우리가 이기며 그 훈련과 연단을 감당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방해하며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때 이전에 우리가 기도를 준비한 사람은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번 먼저 기도로 준비하시는, 평상시에 기도로 준비하시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한날을 살아갑니다. 나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그리고 주님께서 겟셋마네에서 고통스럽게 부르짖는 그 기도가 누구 때문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